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전체 사망자는 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3개 주를 제외한 47개 주 정부가 봉쇄 조치를 이번 주말까지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도 4단계로 나눠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규제 조처 완화 이후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등록 유권자의 비율은 38%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8%포인트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26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미국이 가장 많은 136만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러시아 23만 2천여 명, 스페인 22만 8천여 명,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22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29만 1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미국이 가장 많은 8만 2천여 명에 달했고, 영국 3만 2천여 명, 이탈리아 3만여 명,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각 2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체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서방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누적 확진자가 119명이라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방역 조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증상과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일부 완화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여전히 이란 핵협정의 당사국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 핵협정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란 핵협정 당사국임을 주장하며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터무니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반자 대사는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결정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문구는 분명하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정 당사국에 부여되는 권리는 모든 당사국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이란은 자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만큼 당사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반군 탈레반은 최근 발생한 테러 공격의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신생아 2명 등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병원과 장례식을 공격한 배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간에서 이번에 발생한 두 건의 끔찍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 타이완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악성코드 유포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황을 파악한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1년 새 국무위원 82%가 새 인물로 바뀌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은 은둔의 왕국으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Our thinking i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가 밖으로 나와서 비료 공장에서 리본을 자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생각은 그가 아마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은둔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it the Hermit Kingdom. It's very difficult to get information out of North Korea. They're not very forthcoming with information, but they did release photos of him.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보와 관련해 솔직하지 않지만 그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으며 우리는 그가 그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진위 여부를 미국이 확인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한쪽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 사진들은 공개된 출처에 있는 사진들이고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사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약 20일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당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지만 지난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 위원장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빗나가면서 외부 세계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 서방이 소련 지도층의 동향을 파악한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기법과 한계를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1980년대 미국 정부 소속으로 소련을 분석했습니다. 그때 개발한 5단계 분석법으로 지금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을 좇고 있습니다.
Number one level analysis is bioanalysis. Who's who in the zoo? How are they connected? And so on and so forth. What families do they come from? What patronage systems do they come from? Level 2 is landscape analysis, which is basically what is
1단계는 출신 성분과 가족 관계를 포함한 인물 분석. 2단계는 인물들이 움직이는 문화적 배경 분석. 3단계는 의사결정 과정 파악. 4단계는 구조적 개인적 갈등 요인 수집. 5단계는 정권이 보내는 신호를 분석한다고 고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정보의 조각들을 수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틀을 갖는 것이라며 연구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akes a long time, can even take decade or two to really develop that to a point where you have almost a sixth sense about how the system works.
목표 대상을 파악하고 지도부의 정치 행위와 문화적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되면 육감이 나온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해온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Problems we have in the North Korea. Leadership business is hanging too tightly onto precedents in history, sometimes using precedent in history.
매든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 연구에 있어 너무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법에 이름과 시점만 바꾼 뒤 북한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매든 연구원도 정보의 조각들을 언급하며 이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북한을 다루는 외교관, 구호요원, 학자, 정부 당국자들과 계속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련 연구 논문과 서적을 계속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언론 매체는 물론 한국의 탈북민 매체들도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don't necessarily tell us a lot of things about the core leadership or Kim Jong-un, but they do provide a sense of the environment.
탈북민 매체가 전하는 북한 동향은 핵심 지도부나 김정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배경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빗나간 것도 결국 이런 해석의 오류로 봤습니다. 고스 국장은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처럼 정보의 조각들을 일직선으로만 연결했을 때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 신변 이상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꼭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눈앞의 정보를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분석가들과 언론이 특정한 상황 전개와 특정한 발언만을 부각시켜 흥분 상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지배층의 동향을 언론과 성명, 사진을 분석해 파악하는 크렘리놀로지 기법은 지금까지도 북한에 읽는 데 유용하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과두정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고 스탈린 시대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에 꼭 들어맞는다며 북한 언론은 규칙적인 신호를 외부 세계로 보고 있고 지도부 단체 사진 속 서열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권력층이 다양한 이란보다도 북한 지도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대남과 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해온 정찰총국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위사령관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년 새 국무위원 82%가 새 인물로 바뀌면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019년 이후 북한의 주요 인물 활동과 신규 인물 등을 추가한 2020 북한 인물 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13일 발간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책자를 통해 북한의 대남과 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이 림광일로 교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장길성이 후임으로 정찰총국장을 맡다가 지난해 해임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림광일은 지난 2016년 1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진급과 함께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찰총국은 지난 2009년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의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정찰총국은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등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정찰총국의 첫 수장인 김영철의 계급은 대장이었지만 후임 장길성과 림광일의 계급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상장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2009년 김 위원장으로의 후계작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 위원장의 권력기반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미국과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서 정찰총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총국이 김정은이 정권을 강화하고 권력기반을 강화된 시기와 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기 이후에 정찰총국의 그 수장의 직급으로 보면 위상으로 보면 많이 낮아졌다,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통일부는 또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호위사령관은 윤정린에서 곽창식으로 지난해 4월 바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곽창식은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림광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계급장을 달았고 당 중앙위 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 군부 인사로는 김정관 인민무력상과 위성일 제1부총참모장이 인물정보에 기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 1년 새 국무위원회 소속 11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 새 당 정치국의 교체 비율은 80% 가까이 되고 국무위원회 11명 중 9명이 교체돼 변동률은 82%라며 최근 들어 계속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김 위원장 친정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의 인사 특징은 많은 성과를 낸 인사들을 발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며 실용주의적 인사를 단행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치 전문가인 전현준 국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최근 인사 패턴은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권 초기에는 이념형 관료들이 특세를 했다가 정권이 안정화 기조에 들어서게 되면은 전문성이 강한 관료 집단들이 등용이 됩니다. 김정은도 그동안에는 정권 안정에 필요한 이념형 충성형 관료들이 등용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등용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통일부는 선전선동부에서 조직 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선 소속 불명으로 분류하고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는 김조국과 조용원을 명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제1부부장의 소속과 관련해 조직 지도부나 선전선동부 소속 혹은 확인되지 않은 지위 등 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국무위원회 직속기구로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선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리선권 전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이동한 뒤 후임자 임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현송월 당 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을 신규 인물로 등재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으로 한국을 방문해 잘 알려진 현송월에 대해 통일부는 당 부부장 직책은 확인했지만 소속은 선전선동부로 추정했습니다. 장금철은 통일전선부 부부장에서 지난해 4월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기존 공업성을 세분화해 선박공업성을 신설하고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시는 특별시로 승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악성 코드 유포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황을 파악한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워너크라이 공격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기반시설보안국 CISA와 국방부, 연방수사국 FBI가 12일 북한 정부가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악성코드의 변종에 대한 분석보고서 3개를 발표했습니다. CISA는 이 분석 보고서에 담겨진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FBI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라면서 북한 정부 내 사이버 활동 조직이 이용하는 도구와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악성 코드를 추가로 공개한 이날은 미국 정부가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던 워너크라이 공격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워너크라이는 2017년 5월 12일부터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이뤄진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컴퓨터 12만 대 이상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감염된 컴퓨터에는 20개의 언어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띄워 현금 탈취가 공격의 주 목적임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 말 미국 정부는 워너크라이의 공격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CISA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행하는 악성적인 사이버 활동을 히든 코브라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이번에 새로 공개된 북한 소행의 악성 코드 변종 3종은 카퍼 헤지와 테인티드 스크라이브 그리고 페블데시로 지칭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의 벤 리드 분석가는 12일 VOA에 이번에 공개된 악성 코드가 획기적인 면은 없지만 변종을 많이 파악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각 기업들이 다양한 변종의 악성 코드에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드 분석가는 또 워너크라이 공격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의 사이버 해킹 수법은 새로운 역량을 추가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북한이 금융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이 다양한 조직을 활용해 현금 편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 간 국제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 전산망을 해킹한다거나 가상화폐를 노리는 행위, 또 현금 자동 인출기, ATM 서버를 공격한 사례 등 해킹을 통해 돈을 버는 수법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도 이날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북한 악성코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관계자나 일반 사용자들이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악성코드 샘플을 올려 많은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사령관은 올해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사이버상에서의 미국을 공격하는 적대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적대국에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미국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정책, 전략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적극적, 공개적 방어를 한다는 지속적 개입 방침 아래 대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내 50여 개 민간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외교를 우선시하는 대외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에서는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51개 민간단체들은 군사주의보다 외교와 다자주의를 우선시하는 보다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각각 보낸 동일한 내용의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적국들과의 대립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세계적 전망에 지나치게 집중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서한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디맨드 프로그레스가 주도했고 그린피스와 미국 친우분사회 등 진보 성향의 민간단체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자금 후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진보 성향의 슈퍼팩과 싱크탱크들도 종참했습니다. 디맨드 프로그레스의 야스민 태브 선임 정책 고문은 12일 VOA에 이번 사안은 진보 공동체가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브 선임 정책 고문은 이번 사안이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보내진 진보 성향의 포괄적인 외교 정책을 담은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제안한 총 10가지 대외 정책 중 북한에 대한 관여를 네 번째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접근 방식은 실패했으며 최근 북한과의 외교는 비핵화라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우선시하기 위해선 외교적 진전을 이루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하는 안보 과제에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접근법을 추구하는 대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런 신뢰 구축 조치가 관계 정상화와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 궁극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선 실패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끝내고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미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 사용 권한 폐지와 연간 최소 2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 축소 등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주요 무역국인 러시아와의 무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러시아 수출액이 약 95% 줄면서 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무역센터 ITC가 12일 공개한 러시아 무역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2월 대러시아 수출액은 8,000달러입니다. 이는 전달인 1월에 14만 달러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19만 6천 달러에 비해 각각 약 94%와 96% 줄어든 규모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물품은 5개 품목에 불과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 소재의 일종인 폴리에틸렌으로 총 수출액은 5천 달러였습니다. 이어 유기화합물인 카복시산과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 운동용품, 비디오 카메라 등이 1,000달러를 전후한 금액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최대 수출품이었던 악기류 제품은 2월 수출 목록엔 없었습니다.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월 한 달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281만 1,000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457만 3,000달러에 비해 약 38% 줄었습니다. 다만 수입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올해 1월에 292만 6천 달러와 비교하면 하락폭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경유였고 이어 대두유와 의약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무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출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북한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으로 판매한 물품의 총액은 61만 6천 달러였으며 수입액도 1,803만 1천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9,796만 달러나 2017년 3월에 3억 2,800만 달러에 비해 최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 BOA에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미 대북 제재로 최악의 수준에 있는 북한 경제에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남은 질문은 북한이 이미 한계에 이른 자국 내 경제를 얼마나 더 옥죄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최근 BOA에 북한 경제가 항상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어 온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수개월 더 이어진다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재개하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has always been running essentially on lower levels, it's difficult to see that if this were to go on for a significant amount of months that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 정권이 무역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자국민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개월간 지금과 같은 감소된 무역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올해 마무리되지만 예관한 북한 수뇌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부진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이 5개년 전략에 침묵하는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6년 만에 처음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신년사 등 주요 연설을 통해 5개년 전략을 최대 과업으로 내세웠고 이는 김 위원장이 강조한 사회주의 국가경제 운영의 상징이자 핵심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이 전략을 통해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을 틀어지고 전력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수뇌부가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 전략에 대해 침묵했고 인민생활 향상이란 구호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중앙위 보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집권 초기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던 말을 뒤집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입니다.
I mean, don't forget Kim Jong-un when he became the leader in 2012. He said the people will not have to tighten the belt. That was the big promise.
소바주 소장은 김 위원장이 거창한 약속을 했지만 인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어 5개년 전략을 계속 내세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동독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에서 유학했던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5개년 전략이 전원회의에 이어 지난달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건 이 전략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One interpretation is there must be problems with that development plan and that's why it is not being mentioned.
프랭크 교수는 최근 빈 군축 비핵산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오는 10월 당창건 75주년에 맞춰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내각사업 보고에서 예산과 관련해 신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고 밝힌 건 이전에 없던 경제 문제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과거 고난의 행군 같은 대규모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5개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웠던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 4대 선행 부분은 대부분 20, 30년 전과 비교해 진전이 없거나 퇴보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대 과제로 강조했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킬로와트시로 1990년에 277억 킬로와트시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대외 무역 지표도 암울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액은 지난해 2억 6천 100만 달러로 45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던 4년 전에 17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국회 보고에서 올 1분기 무역규모 역시 전년 동기보다 55% 감소했고 3월 한 달은 91%가 줄어든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장마당 개장률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쌀 생산량이 45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게 그나마 위안일 뿐 특수경제지대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 관계와 국토 관리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고강도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중 국경의 장기 봉쇄,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영, 국제 추세와 동떨어진 자급자족적인 생산 구조가 경제 위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일단 그 제재 때문에 그 기계라든지 뭐 자동차, 휴대폰 이런 중요 상품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그 이 계획했던 투자나 건설 사업 같은 거에서 실질적인 차질이 꽤 발생했을 거거든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아울러 5개년 전략에서 제시했던 중화공업과 경공업 역시 섬유와 비료, 화학 등 주요 소재 산업을 석유 대신 부존 자원인 무연탄을 사용해 에너지 과다 소비와 제품의 질 하락이란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지대한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계획은 있는데 4대 선행 부분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고 자원 투입을 통해 누가 과연 이익을 챙겼는지조차 모르는 고질적인 계획 통제 경제의 문제가 북한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와 전염병 등 여러 악재로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주요 행사에서 나오는 지침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 I quite agree. It's very much of the January message was a very mixed message.
자립 등 시장 경제의 독립성과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당의 통제를 더 강조하고 분권화를 강조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간부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에 통합하고 자율성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장화되어가는 사회엔 이런 조치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5개년 전략이 시작부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he paid a high economic price for his provocative military policy in 2017.
뱁슨 전 고문은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김 위원장이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지만 현 대외 환경이 2016년과 크게 달라져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뱁슨 전 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정부들이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고 목표를 수정하듯이 북한 당국도 그런 조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일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 내일은 북한 당국이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들과 전망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면 성인들의 비만과 당뇨는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세계 10대 목표 가운데 4개 부문에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 정부와 유엔, 시민단체, 독립적인 전문가 등 100여 개 관계단체와 개인들은 12일 공동으로 발간한 2020 세계 영양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10대 영양 목표는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비만, 저출산율, 성인 남녀 비만과 당뇨, 가임기 여성 빈혈, 모유 수유 등을 개선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북한은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성인 여성 당뇨, 모유 수유 등 4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5세 미만 어린이 비만과 성인 남녀 의존도 등 5개 분야는 진전이 없거나 악화하고 있으며 저출산율 부문은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개도국 평균치인 25%보다 낮았습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도 2.5%로 개도국 평균 8.9%보다 낮았습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완전 모유 수유는 71.4%로 지난 2005년의 65.1%에서 점차 증가해 동아시아 국가의 평균치인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완전 모유 수유가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도 지난 2015년 21.1%에서 2018년 18.2%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반면 2009년에 0%였던 5세 미만 어린이 비만율은 2.3%로 증가했고 북한 가임기 여성 가운데 32.5%가 빈혈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여성 5.9%, 북한 남성 5.8%가 당뇨를 앓고 있고 남성의 6.1%, 여성의 7.3%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의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식량과 보건 체계가 시급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양실조, 빈곤에 노출된 계층,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협상이 궁극적으로는 타결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harp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적어도 막연했던 양측의 기대 액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남아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안과 미국 정부의 49% 인상안 사이에서 차이를 좁혀가는 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과거 협상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양측이 정당하다고 보는 분담금 적용 범위가 지난해부터 극명하게 갈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면밀히 따지려고 한다면 상호 운용성 확대를 위한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등도 협상 셈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지 문제와 관련해선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의 돈으로 소정의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의 운영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미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묻는 VOA 질문에는 미국이 분담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협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may be brought up, but I mean the bigger issue is what are we going to be able to get for defense budget and
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많은 돈이 경기 부양책에 할당될 것을 감안하면 국방 예산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이날 VOA에 미 국방 예산 삭감 움직임이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Over time. Was to have an annual 3-5% increase. That was needed to maintain current readiness.
당초 바이러스 확산 이전 미국의 국방 전략 셈법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패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 현대화의 연간 3-5% 인상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 삭감 변수는 해외 미군의 주둔 비용과 역내 준비 태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향후 미국의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대비 태세 비용 절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며 이 같은 논의 역시 협상 의제에 올려질 것이고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도 논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안보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미국의 연내 주둔은 자국 안보 이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지렛대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if they don't pay the exorbitant demands that Trump is making, that we should bring home U.S. troops.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동맹의 무임승차론 해결에 동의하고 있는 점이 협상 교착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장기적 이득보다는 단기적 승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향후 미군 축소 의제를 협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군사, 인권 등을 둘러싼 갈등에 코로나 문제까지 더해진 건데 양국 간 대북 공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hat else is new? Tell me. I'm not happy with China. They should have stopped this at the source. They could have stopped it right at the source.
중국 해커가 백신 관련 기술을 훔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삼스럽지 않다며 나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은 근원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9일 미국 인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의 불합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30쪽에 달하는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idea of a new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be devastating for humanit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환율 조작국 지정과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밀월 관계를 유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중 정상회담.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을 이뤘고 시진핑 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번영을 만들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당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 주석이 매우 열심히 돕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양측은 1년 반 넘게 관세 전쟁과 함께 줄다리기 협상을 거듭하다 올해 1월 중국이 2년간 총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을 담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무역 문제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의 총론으로 평가됐던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America had hoped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would bring China into a greater partnership with us.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더 큰 협력 관계를 원했던 미국의 바람과 달리 경제 침략과 군사 굴기를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에 대한 지원 교류 관련 법규를 잇따라 채택하고 무기 판매를 비롯한 군사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고위공직자의 타이완 방문을 허용하는 타이완 여행법, 올해 3월에는 타이완의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타이완 동맹보호 강화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강력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남중국해서의 군사적 긴장,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인권 문제, 중국 통신 제조업체 화웨이 문제 등도 양국 간 갈등 요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거론됐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줄곧 중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이 단순한 원격 조정 무인기에서 나아가 자율적 인공지능을 가진 무인 전투기와 함정을 개발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와 도덕적 문제를 보완할 체계와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이자 방위산업체인 보잉은 최근 첫 로열 윙맨 무인기 시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열 윙맨 무인기는 보잉사가 자체 개발 중인 무인 공군력 집단화 체계의 일부입니다. 로열 윙맨은 조종사의 직접적 원격 통제를 받는 RQ4 글로벌 후크 등 기존 무인기와 달리 자율적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길이 11.7m에 항속거리 3,700km로 중간 급유 없이 대부분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보잉 측은 이 무인기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독립적 비행은 물론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유인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감지 장치를 통해 정보정찰 감시 임무와 조기경보 임무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로열 윙맨이 유인기와 합동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혁신적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첫 시제품을 호주 공군에 인도했으며 조만간 현지에서 시험 비행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는 최근 2020 회계연도부터 진행 중인 인공지능 무인함정 개발 계획 노마르스를 공개하며 설계와 제작, 시험 운용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다만 노마르스 계획은 잠수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핵추진 방식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함정 세부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달파는 바다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서도 함정에 대한 군수 보급과 유지 보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인 함정 개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개입이나 관리 없이도 군용 함정으로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승조원을 고려한 설계 요소를 제거한 무결점 설계를 통해 전통적 해군 함정 설계의 기조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다르파가 최근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노마라스 함정들은 승조원용 함교, 난간, 탑승구, 그리고 갑판 등이 모두 제거돼 있고 대신 창문 하나 없이 밋밋한 장갑이 함정을 감싸고 있습니다. 다르파는 최근 2025 회계연도까지 노마라스 무인 함정에 대한 성능 평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훌륭한 인공지능 체계를 탑재한 무인기가 있다면 매우 비싼 전투기 조종사 훈련 비용 등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 탑재 무인기는 적 항공기와 조종사에 맞서는 특정 교전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원칙에 따르면서도 상황별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인공지능을 개발해내기 전까지 인공지능 적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랜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의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무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이 초래할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의 안면인식 기능 등이 착오를 일으켜 무고한 일반인을 살상할 가능성 등이 국가적,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도입이 방어적이나 정보 분석용이 아닌 살상용 로봇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마다 무인체계 통합 지침을 발간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무인전투체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발간한 무기체계 자율화 관련 국방부 지침을 통해 의도치 않은 교전을 초래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파업체 소장은 12일 코로나 상황에서의 직장과 학교 복귀를 주제로 열린 상원 보건노동교육위원회 화상 청문회에서 소규모 발병이 다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업체 소장은 확진자 수가 14일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만약 어떤 지역이나 도시 등에서 이런 확인 단계를 뛰어넘어 섣불리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my concern that if some areas, cities, states, or what have you jump over those various checkpoints.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일 현재 8만 명을 넘었는데 파우치 소장은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한 것은 사실로 이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것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curve looks flat with some slight coming down. So I think we'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right direction does not mean we have by any means.
바이러스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차 확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업체 소장의 이런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et the moment. And we have prevailed.
파업체 소장은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파업체 소장은 현재 8개 백신을 실험 중이라며 성공 여부 소식은 이르면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파우치 소장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브렛 지로워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향후 지역에 따라 한 달에 4천만에서 5천만 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have 40 to 50 million tests available per month that need to be deployed in a smart strategic way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미국이 한국의 공격적인 대응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초기 상황은 비슷했지만 지금은 사망자 수가 8만 명과 250여 명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또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시설과 자원을 갖고 있고 경제 규모도 12배나 더 크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며 미국의 초기 부실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Our research capacity is as good or better than in South Korea. And we have more resources than South Korea. Our GDP is 12 times South Korea.
공화당 미트롬니 의원은 미국이 총 검사 건수에서 한국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 발병 초기 집중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3월 초 한국에선 14만 건의 검사를 진행할 때 미국은 2천 건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미국 내 사망자 수가 폭증한 데 대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제대로 된 봉쇄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1년 5월 13일 가톨릭 교회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피격됩니다. 1978년 제264대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된 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들과는 달리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5월 13일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교황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교황을 쏜 사람은 23살의 터키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도소로 찾아가 그를 죽이려 했던 암살범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1930년 5월 13일 20세기를 대표하는 극지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6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인 난센은 여러 차례 북극 탐험으로 미지의 땅을 발굴했습니다. 1895년 4월 8일에는 당시로선 인간이 밟은 땅 중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인 지구 최북단 북위 86도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야생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숲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야생동물을 찾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7살 때인 1888년 52일간 썰매를 타고 최초로 그린란드의 만년설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횡단 중 만난 에스키모인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에스키모의 생활이란 저서를 1891년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탐험가로서의 삶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난세는 인권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난세는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로 잡혀간 독일군 포로를 풀려나게 했으며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난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극지 탐험가로 또 인권 외교 사절로 큰 공을 세운 프리드쇼프 난센. 그는 1930년 5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